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우리 경제의 어제와 오늘을 이야기해보는 경제 타임머신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의도 얘기를 좀 했어요.
네.
역시 허허벌판이었던 그 시절.
그렇죠. 뚝을 쌓아서 만든 동네다 그 말씀도 드렸죠.
김포공항도 없고 인천공항도 없던 그 시절.
활주로였다.
활주로였고. 그러다 보니까 공군도 거기서 연습을 했고.
네.
그래서 공군회관도 근처에 있고. 그 근처에 있는 커다란 공원 이름이 보람의 공원이었다.
네.
아, 저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늘은 그 여의도에서 연결을 해서 여의도와 강남을 잇는 지하철 얘기 시작해 볼게요.
여의도하고 강남이 지하철로 연결된 게 아주 오래전 일은 아니죠?
얼마 안 됐죠.
예.
9호선으로 강남하고 여의도를 지나 강서로 있는 라인이 생겼는데
예.
이게 종합운동장에서 봉은사 여의도 지나서 김포공항 개화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황금노선입니다. 유동인구가 많기도 하고요. 소위 이 역세권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하기도 했는데
예.
이 주요 메가포털 사이트에서 지하철 9호선을 검색하면 그래서 연관 검색어로 뭔가 좀 소위 럭셔리한 것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의외로 지옥철이에요.
사람 많다.
그렇죠. 그래서 관련 글들의 제목도 아주 살벌한데 블로그에 나오는 내용이 대부분 이거예요. 압사할 뻔, 토할 뻔 이런 내용이 적지 않은데 직통 급행열차를 둔 첫 번째 노선이기도 하고요.
급행열차라면 몇 개 역은 그냥
건너뛰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 지경이 아니라 그 호주의 투자회사 맥쿼리가 운영 주체로 처음에 등장을 했었다.
네.
이런 점에서도 여러모로 주목을 받았던 노선입니다. 반면에 참 말도 많고 여전히 탈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작년에 여기서 파업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네, 이게 서울 지하철에서 가장 혼잡한 곳 중 하나인데 이용객은 많고 감당할 자원이 부족해서 늘 이용자 또 그 서비스 종사자들의 불만이 커요.
네.
이제는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그래서 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도 이번 그 선거를 앞두고 저마다 지하철 9호선의 지옥철 해소 방안 이걸 모두가 공약으로 내걸 만큼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기관사 등 근로자 상당수가 노동환경 개선을 호소하면서 부분 파업을 벌였는데
네.
결국 노사 갈등의 원인도 투자 안 한다. 사람이 너무 적다는 점이었어요. 그때 노조가 요구했던 바가 49명만 더 사람 좀 더 뽑아주세요. 이게 요구사항이었고
예.
회사는 안 됩니다. 절반 이하인 20명 정도만 충원이 가능하고 그것도 나눠서 일단 올해 15명, 내년에 5명 더 보충해 줄게요. 이렇게 버티다가 올해 초에 가까스로 임단협이 타결이 됐습니다.
예. 기관차나 이런 것들은 다 어차피 다녀야 될 시간도 있고 근로시간도 딱딱 정해져 있는 거라서
네.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당연히 계산으로 서로 나올 텐데.
그렇죠.
예, 그냥 사무직 직원 더 뽑아주세요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야근하는 거 힘듭니다. 보고서 쓰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이런
네.
얘기가 아닐 텐데 이게 왜 서로 싸울 일인지는 저도 궁금하다는 생각을 얼핏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뭐 투입 대비 산출 이걸 보는 거죠. 사실 회사는.
예. 9호선 전동차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짧은 전동차가 다닌다? 짧다는 게.
미니 지하철.
예, 그러니까 2호선 같은 경우에는 10개씩 매달려서
네, 꼬리가 길잖아요.
그것도 많은데 이거는 몇 대 안 와요? 보면.
그렇기도 하고 이게 한 편성이라고 하는데 요 한
네.
세트당 4량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기차가 꼬마 기차라는 얘긴데요. 보통 서울의 다른 노선이 평균적으로 6량에서 10량짜리 기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노선하고 비교하면 한 대가 왔을 때 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수, 수송량이 아주 적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이 수송력이 달리다 보니 출퇴근 시간대에 급행열차 혼잡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평균 175%에 이르는데요. 혼잡도라는 게 뭐냐면 이 계산하는 방식이 재밌더라고요. 전동차 한 량의 좌석 54개를 다 채우고
일단 다 앉고
손잡이마다 한 사람씩 손을 다 잡고
서고
출입문마다 두세 명씩 양쪽에 서서 160명이 가득 차면 이 한 양이 혼잡도가 100%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나 어디 서 있어야 되나 약간 좀 찾아야 되는.
그렇죠. 예. 그 갈피를 못 잡고 예. 서성거리기 시작하면 100% 이상인데
예.
혼잡도가 175%다. 이건 아. 280명이 열차 한 칸에 끼어서 탄다 이런 뜻입니다.
야, 이게 평균 이러니까. 더할 때는 더하다는 거잖아요.
이 에피소드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 소위 황금 노선이라고 해서 강남 라인이다. 이게 뭐 뿌듯하다. 처음에는 역세권 사시는 분들이 그랬는데
강남도 가고 여의도도 가고
그렇죠.
직장 많은 곳 다니니까.
제가 지난주에 사실 전직 장관 한 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 경제관료 이분이 현직 시절부터 9호선을 자주 타시는 분인데
예.
9호선을 타면 무조건 만세를 부르신다고.
왜?
그러니까 자칫 손을 내리거나
아.
아래쪽으로 손이 와 있다가는 치안으로 몰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밀집도가 높아서. 그래서 제가 에이 네. 농담이 과하시네요 했더니 같이 9호선을 타는 다른 배석자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거는 저도 한번 전문가분 여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이러면 더 늘리면 손님 아 늘리지 않아도 어차피 여기는 손님 타고 요금은 다 내시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몇 대 안 다니는데 요금을 더 많이 받으면 회사는 알겠어요. 더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아, 낑겨서 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구나. 이게 식당이라면 아니 손님들이 매일 줄 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게 넓혀야지. 그래야 나도 돈 벌지라는 생각을 할 텐데 지하철은 왜 안 늘리나 손님 많다는 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안 늘려도 어차피 탈 분들은 탄다?
저희가 고등학교 때 통학버스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의 매달려서 다녔잖아요. 그때랑 비슷한 겁니다.
여기가 외국계 투자회사 맥쿼리가 투자를 해서 운행을 시작한 민자 노선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지금도
맞아요.
여기서 운영을 해요?
이제 손만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외국계 회사가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9호선 1단계 구간은 서울시가 이 시행사인 서울시 메트로 9호선하고 계약을 맺고
네.
시행사가 다시 프랑스계 운영사인 서울 9호선의 운영을 위탁하는 복잡한 구조로 돼 있는데 처음에 9호선이 시작이 될 때 서울시가 84%를 투자를 했고요.
네.
나머지 16%를 그 맥쿼리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분을 프랑스계 회사에 팔고 나간 건데요.
서울시가요? 아니면 맥쿼리가요?
맥쿼리가요.
아, 맥쿼리가.
맥쿼리가 이 지분을 그 파리 대중교통공사 이쪽으로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관리 수수료가 늘어나면 그 회사가 이익을 보게 되고 그럼 이게 고스란히 뭐 말하자면 사실상의 국부 유출이 되는 셈이죠.
그 프랑스 회사한테 이 노선 좀 운영해 달라고 지금 외주 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셈이에요.
아 그래요. 이게 그 예전에는 맥쿼리가 운영하다가 이익을 너무 많이 가져가네 하면서 주인 바꾼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 회사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이익 가져가는 거야. 영업하는 분들이니까 다 가져가는 건 가져가는 건데 좀 혼잡하지 않게
네.
우리도 좋고 그들도 좋아야지 왜 우리는 항상 고생해야 되나
환경 개선은
들어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뭐 이런저런 석사장이 복잡합니다만 그래도 9호선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서울의 주요 직장들 모여있는 동네
네.
광화문, 여의도, 강남 이 세 곳 중에서 광화문만 빼고는 지나가잖아요. 두
네.
곳.
회사 많은 데를 다 관통을 하니까.
출퇴근하기 그래서 좋은 노선이죠.
그래서 안 탈 수가 없는 노선이고.
그러게요. 그래서 역세권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요?
네. 집값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 처음에는 9호선이 그 개통을 해서 운행할 때 여기 근처 역세권 집값이 제일 비싸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부동산 전문 업체가 흥미로운 통계를 한번 낸 적이 있더라고요.
예.
지난 3월 기준의 통계인데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국의 그 지하철 주변 집값을 다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낸 거예요.
아, 노선별로?
네, 노선별로.
아, 1호선이면 1호선 주변 집값
네,
평균?
제일 아. 비싼 노선이 그러니까 노선이 비싼 게 아니라 그 노선 주변에 집값이 제일 비싼 동네가 어디냐.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3호선이 알겠어요. 비싸, 9호선이 비싸 뭐 이런 통계를
아,
낸 건데요.
알겠어요.
9호선이 1등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의외로 가장 그 역세권 집값이 비싼 동네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와 여주를 잇는 경강선이더라고요. 이 근처 아파트값이 평균 10억 원인데 전국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판교 근처만 그렇고 그렇죠. 여주까지 가는 동안에는 별로 집들이 많지 않으니
이게 평균의 함정이죠.
가중평균으로 하면 사실상 판교 집값만 반영됐겠네요.
네, 예. 사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역세권이라는 거 이제 진짜 정말로 도보 10분 이내의 아파트만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네, 역세권 아파트가 기왕이면 여기서 살고 싶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비쌀 네. 것 같은데 다른 수도권 역세권 아파트 평균치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였어요?
좀 높은 편인데요. 이 수도권의 역세권 가구당 평균 매매 가격이 6억 7,358만 원이었어요. 비역세권의 경우에는 6억 원 초반대였는데
네.
이 경강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원대였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타 아파트와 비교를 할 때 뭐 역세권끼리만 비교를 해도 평균치보다 3억 5천만 원 비싼 거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판교 이매역 일 때 역세권 아파트 가격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요.
예.
같은 경강선 라인에 뭐 곤지암이나 삼동 이런 쪽은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균치로만 그 계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별 의미는 없으나 재미있는 조사였네요.
네, 이게 굉장히 반향이 컸던 게 공유한 횟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재미있죠. 네. 예. 이제 도로 얘기 좀 해보죠. 지하철 얘기도 좀 했으니까. 네. 강남 개발이 시작된 게 사실은 경부고속도로를 놓으려고
네.
얼핏 듣기로 그랬어요. 놓으려고 하는데 나라에 돈이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어차피 그쪽으로 도로도 놔야 되니 그 옆에 정리하면서 그 땅을 민간한테 팔아서 그 돈으로 도로 지읍시다.
네.
이런 아이디어였나 봐요, 처음에.
그리고 그 민간 부지를 어마어마하게 수용을 하기도 했죠. 일단 도로를 놓으려면 부지가 네. 필요하니까요. 이게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건설 구상을 처음으로 공식적인 석상에서 언급한 게 67년이에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정견 발표를 통해 이 얘기를 하고 바로 이듬해인 1968년에 기공식이 열립니다. 기공식 다음 날에 바로 영동 구획정리지구 공고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강남개발이죠. 영동 구획정리지구
정리지구 공고. 이게 바로 강남개발의 신호탄이죠. 제3한강교 그러니까 저희 방송 많이 들으신 분들은 한남대교구나 단번에 네, 아실 예. 텐데요. 여기에서 양재동 분기점까지 고속도로 부지 7.6km 구간을 무상으로 확보해라. 청와대가 이런 지시를 내려요.
거기서 농사 짓고 있었을 텐데.
무상으로 그런데. 그런데 자기 땅을 무상으로 막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네.
군사정권 시절이라도. 당시에 순수 도로 부지로만 9만 평 이상이 필요했고 여러 부수적인 시설이 필요했으니 이걸 막 빼앗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헌 땅 주면 새 땅 줄게. 이거랑 저거랑 바꾸자.
저기 저 땅 우리가 좀 밀고 평평하게
그렇죠.
만들고 줄게.
그거 너 해. 대신 요거 우리 줘라. 이런 결례도 있었고요. 아니면
지금도 개발하면서 그렇게 해요. 대토라고.
지금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아니면 저쪽을 옮겨주면 여기 어차피 병원 하나 필요한데 너희 집 근처로 해줄게. 아니면 요쪽에 아파트 들어설 건데 여기 들어가서 살아.
야, 맨투맨으로 1대1로.
괜찮죠.
어르신 뭐 원하세요? 그러면.
지주들에게.
아니
뭐 어떻게 공사 하나 요쪽으로 옮겨드려요? 뭐 이런. 아니면 명문고 앞에 사시는 거 괜찮아요.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해서 땅을 수용을 하죠.
네. 이게 그러면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졌고. 그 양옆이 특히 그쪽으로 해서 동쪽이 강남 개발이 됐으니까.
그렇죠.
이건 경부고속도로하고 강남이 같이 만들어졌네요.
사실 뭐 동반성장, 지난 정부가 많이 썼던 동반성장이었죠.
예. 근데 강남은 보면요, 강북하고 좀 다르게 도로가 넓은데.
시원시원하죠.
아니, 저는 시원시원, 뭐 좋게 보면 시원시원한데요.
차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도로만 놓고 보면.
그래, 차 막힐 때 보면 거기도 막히니까 도로가 넉넉하다고 네. 보이지는 않지만 저는 그래서 강남 쪽으로 내려가면 길 걷는 게 참 재미가 없는 게 저쪽 길 건너에 뭐 사람 얼굴도 잘 안 보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다 보면 저 길 건너가서 가게도 한번 들려보고 싶은데
뭐가 있는 줄
뭐
알아야.
신호등 기다리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네.
굳이 그렇게 큰 길을 만들었을까? 이게 선견지명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좀 부작용이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이 들더군요.
이게 사실 소위 광폭도로와 대로를 엄청나게 놓으면서 시작이 됐어요.
네.
영동이 개발이 되면서 폭이 뭐 최대 90m에 이르는 큰 길, 대로 이런 게 37개가 일시에 놓이게 되는데요.
일단 길부터 만들었군요.
일단 길부터 뚫어요.
예.
야, 그 경부고속도로 놓는 김에 같이 놔.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길이 놓일 때 국내에서는 이렇게 큰 길이 놓인 게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필요도 없었어요. 뭐가 있어야 광폭의 도로가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일단 도로를 놓으니 네. 사람들이 보면서 대체 저거는 뭐 하려고 저렇게 놓을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뭐 만들 겁니까? 그러니까 다 도로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일단 필요 없는데 저거 왜 하지? 의아하다 이런 반응이 많았고 대로가 뚫리는데 차도 없고 주변은 빈 땅이고 건물도 없고 해서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네. 특히 예를 들자면 도산대로의 경우에는 통행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 보도 쪽에 있는 두 개 차선은 차도 어차피 안 다니는데 자전거 리어카 다니게 하자 해서 네. 구별하려고 화분으로 이 그 경계를 갈라놓기도 처음에는, 했다고 합니다.
너무 심심하니까.
네. 예. 놀면 뭐해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뭐 지금은 이젠 차 막힐 때는 거기도 꽉 차니까요.
아, 숨막히죠. 보기만
다행이라는 해도. 생각도 들고. 네. 그래요. 강남의 대표적인 길은 2호선 지하철 2호선 다니는 길하고 비슷한 테헤란로일 네. 텐데. 이 테헤란은 저기 저 이란 수도잖아요.
그렇죠.
그건 왜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습니까?
이게 개발시대 우리의 중동 특수하고 무관치 않습니다. 우리가 열사의 땅에서 외화벌이를 한다 이런 기록 영화들 보신 적 있을 텐데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우리 근로자들이 나가서 외화벌이 많이 했잖아요.
네.
당시에 중동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거래처였고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강남 동서를 잇는 너비 50m 길이 4km에 이르는 테헤란로가 원래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길.
그냥.
큰 길, 저쪽에 있는 큰 길이었는데
네.
이걸 뭐라 불러야 사람들이 어쨌든 인식을 할 테니 그러면은 여기 릉이 3개 있는 길을 지나가는 데니까 삼릉로라고 할까 해서 처음에는 테헤란로 이름이 삼릉로였어요.
그 근처에
선릉 이런 것들 지나가는가요? 네네. 그러다가 77년 6월에 그 테헤란 시장이 서울에 와서 서울과 우리는 자매야 자매결연을 맺고
네.
그래서 여기가 테헤란로가 됐습니다.
사실 도로에 누구 사람 이름 붙이거나
네, 충무로 이런 식으로
회사 이름 붙이거나 아니면 나라 이름 붙이는 경우도 꽤 있는데
네.
유독 여기만 유명해졌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도시가 개발되면서 그 아래 남쪽의 남부순환도로도 이 무렵에 만들어졌습니까?
네. 테헤란로만큼 유명한 길은 아니지만 굉장히 쓰임이 많은 길인데 70년대 들어서 이제 서울의 비강남권 지역의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목적으로 건설이 됐어요.
예.
76년에 착공해서 78년에 개통이 됐는데 당초에는 공항동, 암사동, 대치동, 도곡동까지 모두 있는 43.5km 대공사로 기획이 됐다가 암사대치 구간이 빠지면서 29.4km 구간으로 줄었고요.
예.
80년대 후반 들어서는 이제 수서 강동 구간이 편입이 되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됐습니다. 처음에 이름은 제3호 순환도로였는데
네.
사실 이 길이 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막히는 길이라서 순환이 안 되는 남부순환도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순환도로라고 하는 게 도시 주변을 돌면서
네, 정말 순환 잘 되라고 만든 길이거든요.
여기까지만 도로 도시야.
네.
사실은 그래서 도시 외곽을 도는 거야라고 만들었는데
네.
그보다 더 남쪽으로 도시가 퍼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순환시키기도 전에 도시가 더
네.
퍼져나간. 그런 도로군요. 네, 경제 타임머신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 또 서울의 역사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방송 중간에 내드렸던 퀴즈는 상품권의 법적 소멸 시효는 발행일로부터 몇 년입니까? 이게 퀴즈였는데요. 정답은 보기 2번에서 드렸던 5년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친절한 하나씩 코너에서 저희가 자세히 소개해드리기도 했던 내용이죠. 우리나라 상법에 보면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상사채권이라는 게 상행위로 인해서 생긴 채권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상품권도 상행위로 인해서 생긴 채권이니까 5년 동안 발행일로부터 5년 동안 그 유효기간이 보장되는 셈입니다. 상법에서는 민사채권은 서로 돈 주고받은 그런 채권 채무 관계는 10년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도 상품권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데 이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서는 상품권 표기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9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물품이나 용역은 상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상품권에 써있는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의 상품권이라면 써있는 금액의 90%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 등 몇몇 상품권들은 5년이 지났더라도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해준다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서랍 정리하시다가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발견했다면 아유 아깝네 하고 버리지 마시고 이게 발행된 지 얼마나 된 건지 5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꼭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확인하기 귀찮다 싶으면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 제작진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보고 잘 쓰겠습니다.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두 분을 추첨으로 뽑아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당첨되신 분 명단은 방송이 끝난 후에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올려두겠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진우였고요. 저희는 일요일 오전 11시 5분에, 일요일은 평일보다 좀 5분 일찍 시작하죠. 일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